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명령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된 것처럼 이제 여러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주께서 위대한 사명을 그들 가운데 맡기셨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제자 삼는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요, 그 시대의 사도들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지역에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보면 이 제자를 삼게 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자됨의 증거로서 두 가지 일들을 같이 권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 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삼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주께서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자 되었던 사람, 제자됨의 증거를 삼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며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가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그 침례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주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지켜가는 삶으로서 내가 제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침례에 관한 부분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침례에 관한 것만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12명의 우리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한 많은 성도가 와서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받은 침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우리 각 사람의 이유와 우리의 요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을 때에 그들 가운데 침례를 베풀라고 아주 엄중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침례는 여러분이 원해서 혹은 여러분이 침례 교회를 다녀서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셨는데 거절한다, 거부한다. 그것은 어쩌면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개인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명령하시고 반드시 그 명령의 말씀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가 그분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앞에 나오는 18절이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 명령에 관하여 의심하지 말고 오직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가 듣고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을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 삼는 그들에게 침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여러 회중 앞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그 공중 앞에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명령대로 살기 원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정한 대로 침례의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침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받으신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고 또 나오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정한 대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표기 가운데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먼저 들어왔던 여러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교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세례라고 기록한 것이지 본래적인 의미로 번역한다면 침례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침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영어 성경에도 엄연히 베티즘으로 표현되어 있고 더 깊이 있게 보면 원어적인 성경 헬라어에도 이것은 바티조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모두 77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바프티소의 뜻은 완전히 담그다, 침수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겨지고 또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저 뿌리거나 혹은 찍어서 바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침례인가 세례인가 하는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면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며 예수님은 어떤 침례에 참여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도 침례 받으십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도 그곳에 가셔서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침례 받을 때 그 의식이 어떠했느냐,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의 전통적인 침례의식이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행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물 밖에 나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침례의식에 관한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강이나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드립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행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침례를 행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할 때 물이 많은 곳을 선정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이 진행될 만큼의 양이 물이 있는 곳으로 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곳을 정하여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집사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침례받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8장 36 절에 보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즉 그 함께 그 짐승을 타고 가는 길에서 물이 있는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에 물이 발견되었으니 이제 여기서 침례를 행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례받을 때에 침례를 행하는 자도 침례를 받는 자도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고 또 다시 나오는 것으로서 분명한 이 침수례의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서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왜 그러면 바뀌어졌느냐? 예, 이것은 이 가톨릭이 그들의 의례를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이 고대와 중세 사이에 침례를 세례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의 전통 가운데 그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더 이상 강가에 가거나 바다에 가서 침례받지 않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대접에 물떠다가 그렇게 뿌리거나 찍어 바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명령을 존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 생각을 반영하고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더러운 강물에 가서 물에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또 어떤 귀족들이 말하기를 내 가진 옷은, 내 입은 옷은 거기 가서 적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왕족들이 말하기를 일반 평민들과 가서 물에 들어가는 것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요구한 거냐? 네가 물 떠다가 우리에게 뿌리라는 겁니다. 네가 물 떠다가 우리 가운데 찍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약식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고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가톨릭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논쟁을 일으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있음을 알고도 종교개혁 시기에 이걸 수정하지 못합니다. 켈빈이나 루터가 썼던 글을 보면 침례의식의 숭고함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행위보다 그 정신을 따라가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어쩌면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의식의 행위보다 정신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이 정한 방식으로 의식을 따라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침례는 어떤 것이냐? 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침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에도 이 침례의식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침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말합니다. 침례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침례는 교회의 이름으로나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반드시 이 침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서 침례를 행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의 상황, 이것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침례는 원래 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례의 기원을 살펴보면 침례는 원래 이방인들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 죄 씻음의 증거로서 확산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에 이 들어오는 많은 사람의 신앙 고백의 일환으로 변천된 겁니다. 자, 이걸 좀 확인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의 처음 장면을 보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리에 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가운데 함께 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한 건데, 그 세 가지 정도의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나오는 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째는 할례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와 똑같이 너희도 할례 받으라라고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짐승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으로 서로 제사하라고 희생 제사를 요청했던 겁니다. 또한 세 번째가 뭐냐? 이전까지 너희가 이방의 악한 것 가운데 행하였던 죄를 씻음의 상징으로서 침례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의식을 통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사실 침례가 원래 시작됐던 기원의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확장되게 되냐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도 우리의 죄를 씻는 어떤 상징적 증거로서 이 침례에 참여하기 원했던 건데, 이걸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통적으로 혹은 이것을 이 확정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세상에 왔을 때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게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려거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의 이 증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에게 대하여 이 침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침례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침례의 상황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훗날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들을 구원의 고백과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 침례의 의식이 그들 가운데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구원받음의 증거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침례의식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유명한 성령께서 오순절 이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여러 사람에게 임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이들이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걸 제시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여기 보면 그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그날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을 것을 명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가 뭐냐면 바로 그날에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서 침례받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믿는 자의 그 믿음의 고백, 그 구원의 확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무엇을 행했느냐? 바로 침례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유대교회 그 여러 가지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행했던 침례는 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명령의 근거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만 나오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침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침례는요 분명히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권위 있는 이름 안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할 때 이 이름을 헬라어 번역을 보면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노마가 뭐냐? 오노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담고 있는 그의 권위와 권능을 말할 때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신자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능으로서 함께하는 자리인데 바로 이 침례의 자리 가운데도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행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 자리에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전까지 그의 소속은 마귀에 속한 죄의 종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그의 소속은 이제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생겨난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신앙을 고백할 때 무엇으로 고백해야 되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정하는 절대적 권위가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자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고백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냐?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게, 깨닫게, 고백하게 그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을 고백한 그 사람은 그 평생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죠. 즉 한 사람의 신앙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참여하는 침례에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그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베풀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어진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침례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제 그들 가운데 주께서 명하신 것을 온전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받은 신자는 내가 주께 배운 그대로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이유가 생겨난 겁니다. 즉 신앙은 그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 혹은 침례받았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에 내가 구원받고 침례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렇다면 이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받는 거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릅니다. 나 그냥 나 혼자 믿고 나 침례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이 구원의 기쁨은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도 이제 교회 공동체 한 사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로부터 그 모든 믿는 자가 침례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침례받겠다고 하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당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던지고 박해했습니다. 즉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여러 사람 앞에 박해와 혹은 핍박의 상황을 마음 가운데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혹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되겠다고 할 때 내가 침례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믿는 자들이 믿음 이후에 항상 이 침례가 뒤따라 왔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고 믿게 되면 그 믿음 이후에 항상 그들 가운데 침례의 의식이 따라왔어요. 자,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했던 빌립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예, 믿음의 역사 이후에 또한 침례가 진행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순서였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을 분명히 확증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을 나도 확증할 뿐이라 여러 회중 앞에서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가 여러 공동체 앞에 공증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엇을 확인하느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여러 성도여 나도 이제 침례받음으로 주의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공표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만약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에 관하여 그 교회 공동체는 책임을 묻거나 또한 치리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침례는 누구에게 허용됐던 것이냐, 누구에게 이 침례가 베풀었느냐, 분명한 구원의 이 확신과 혹은 신앙의 삶을 이제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즉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히 신앙한 고백을 또한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 침례를 베풀어서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신앙으로 살 수 있게 열어갔던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사람은 침례받으면 안 돼요.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침례받는다고 구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은 없는데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침례받으면 혹시 그게 생겨나지 않을까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생겨나요. 침례는 누가 받느냐?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또한 이제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이 침례가 베풀어지고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여러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되었거든 침례를 받았거든 이전과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또한 그 배운 것을 지켜가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침례받고 주의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이제 부여되는 것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닙니다. 침례받다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침례에 참여함의 증거로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믿음의 삶을 지켜가야 되는 책임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한 겁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할 때 그들이 바로 제자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답게 살아야 제자인 거죠. 여러분 여러 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 구원받았어요, 나 침례받았어요 말하지만 여러분 그의 제자됨을 의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고 침례받은 것이 맞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침례를 받았거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의 구원이 무엇인가가 이 분명해지는 것이며 여러분이 받은 침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게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살아갈 때 아 주의 제자로 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침례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지상명령 가운데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 이 시대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거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침례받은 자의 삶으로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지켜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의 삶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구원받다고 하는 그것에 안위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면 그 침례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침례의식 가운데 문에 잠기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삶을 지켜가는 이 상황이 중요한 거죠. 주님은 바로 그들을 제자로 말씀하셨고 아까 20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에게 주의 말씀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약속하는 거 봤어요?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냐? 즉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 그 침례 가운데 참여하며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그들을 지켜가고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침례 교인답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주께서 함께 계시며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받은 성도이거든 정말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침례의식에 관하여서 말씀대로 보기 원합니다. 이 침례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명령이었으며, 또한 이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이 침례 받은 자는 이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제자의 삶으로 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 그 말씀으로 감동받은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하거든 오늘 침례 받은 그때의 그 감격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날마다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